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presence. 뭐 꼭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일 수 있고 사물일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 presence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은 그것의 absence일 때이다. 부재할 때이다. 뭐 예를 들면은 물이 없이 뭐 사막에 며칠을 있게 될 때 아 그러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장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난자리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학업이나 또 직업이나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방을 볼 때마다 그 자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게 없어졌을 때 그 필요나 존재를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기적이 되어가고 또 오늘 교회도 본래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사랑이 없고 또 다툼과 갈등이 더욱 많아질수록 더욱더 또 아이러니하게 사랑의 귀함도 알게 되고 또 필요도 느끼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마라톤 강국 그러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케냐를 꼽습니다. 거기서 늘 아주 대단한 마라톤 선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거기가 이제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다 이런 점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원지대에서 살아가고 훈련하기 때문에 뭐 다른 데 오면은 그 공기가 더 산소가 많은 지역에 오면 훨훨 날아다닌다는 거죠. 프레젠스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때가 곧 앱센스고 또 그 앱센스를 알기 때문에 프레젠스를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출발점은 가까운 곳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는 원수까지 다 다르겠지만 시작은 가까운 데부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고 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늘 지금보다 더 예전보다 더 사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들의 신앙이나 삶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은 가까운 곳부터 사랑함으로 우리들 모두가 신앙의 진실성을 더욱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의 깊이나 또 진실성을 알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 이걸 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아내나 남편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남들이 알아봐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혹은 내가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 아니고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아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혹은 이민교회를 전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특징이 좀 긍정적이면 참 좋겠는데 딱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툼과 분열이 많은. 예전에는 이민교회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은 다툼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교인들은 목사와 또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목회자들 역시 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또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또 누리고 쫓지 못하기 때문임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깊은 더 깊은 병은 뭐냐면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가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고 또 교인들 간에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많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은 또 성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뭐 혀를 차고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 이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문제, 남의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던 젊은이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난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서 막 그렇게 자기 고백적인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중년 교인이, 같은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여보게, 그만 앉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는데, 교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미성숙의 표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야 겉모습만 보고는 아, 저 사람 뭐 괜찮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다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또 주님께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또 드러나게 하실 때,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성숙함들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은 아는데, 아, 저 사람 사랑이 부족해. 저 사람 이런 부분에 약함이 있어. 저 사람은 참, 위선적일 때가 많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정작 나는 몰라. 이것이 우리의 이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려면은 남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라고 한 말씀처럼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직장 가가지고 자기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약을 지어줬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보기를, 아, 선생님, 그 저한테 지어주신 약이 어떤 약입니까? 그랬더니, 일종의 안정제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심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안정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이제 더 이상 그약 처방해 주지 마십시오. 다른 약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 약이 잘안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환자가 얘기하기를, 아니요, 그 약이 너무 잘 듣나 봐요. 그 약을 먹으니까, 아, 교회 가가지고 미워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 그 사람이 덜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좀 평온해져가지고, 아, 저 사람 싸워야 되는데, 저 사람 미워해야 되는데, 아,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그약 그만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풍자하는 조크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풍자하는 조크입니다. 하지만 너무 사실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자기 입장,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더 드러내는 모습이 이제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로부터 더욱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든 육적인 가정이든 그것이 모든 삶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할 때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욕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 의식 또그 형제 의식은 참 강하고 또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을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율법 정신이 구석구석에 이제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고 자매다. 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뭐 이걸 이거다라고 한두 가지로 뽑아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래 한 형제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율법으로부터 많이 배워왔습니다. 추수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다가 떨어진 단을 가져오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둬라. 안식년 땅을 쉴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곡식이나 과일은 네가 거두지 말라. 그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종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가난하여 물건을 전당 잡힐 수 있으나 먹고 살아야 하는 기본적인 수단인 맷돌 같은 것은 취하지 마라. 옷이고 이불인 생존에 필요한 겉옷은 밤전에 돌려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먼저 차지하고 정착한 그 지파는 다른 지파가 땅을 찾고 정착할 때까지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 다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형제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피노우이온 슈빔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하는 도중에 뭐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페니키아인 등과 함께 몇 명의 유대인들도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해적의 기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건장한 로마인 그 청년이 탁해 경매 나갔더니 금세 팔려나가죠. 아주 그 히랍의 젊고 아리따운 그 여인이 사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기 유태인이 등장했습니다. 상인이, 아,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일을 참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값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마몇? 뭐 하면서 이제 값이 올라가고 하다가 드디어 팔렸습니다. 새 주인이 노예 시장을 빠져나오면서 그 자기가 샀던 유대인 노예를 만나며 악수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샬롬.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산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어려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노우연 슈비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해적이 성행하던 시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저들은 좋은 값에 팔린다라고 하는 것을 해적들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히틀러, 그 히틀러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던 이유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쓴 책에 보면은 만약 히틀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몸값을 요구했으면은 아마 그 몸값을 내고 많은 유대인들을 건져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히틀러는 아예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진정한 형제 공동체입니다. 또 이것은 영원까지 이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지배하려는 욕망, 그리고 다투고 분열하기 원하는 그런 악의 역사와 도전 앞에 소화되지 않는 사랑의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의 요청과 또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더 큰 사랑으로 또 더 큰 성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